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텔레비전, 매스미디어, 광고, 영화, 만화 등 일상적이고 흔한 것을 소재로 하는 팝아트는 예술의 영역을 더 넓게 확장시켜 주었죠. 침대 위 미술관, 오늘은 앤디 워홀의 나머지 이야기와 한국 팝아트 작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침대 위 미술관 63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이상호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죠.
각자 뭐 사정이 있고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분은 아프고 또 저는 또 일이 있고 해서 녹음을 그동안 못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요. 다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병원을 들락날락 왔었어요.
병원에요? 왜요? 네.
저는 위랑 장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급성 위경련 막 이런 게 일어나서 응급실에 두 번 정도 갔다 왔죠.
근데 언니 가서 순서 기다리다가 괜찮았었는데 다시 또 집에 가니까
응급실에 갔어. 근데 대기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 네, 그쵸,
그래서 기다리는 한 40분 기다렸나?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기다리는 동안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빵 터졌어.
근데 또 집에 와가지고 다시 또
아파가지고 또 새벽에 또 갔어요.
새벽에는 또 많이 기다리진 않으셨어요?
네, 많이 기다리지 않아서 링게 맞고 왔죠. 코넬님은?
코넬님도
저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몸에 막 열 나고 배가 진짜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진통제 맞고 온갖 검사 다 하고 피 검사하고 CT 찍고 응급실 가가지고 뭐 검사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엄청 많이 아팠어요 진짜. 근데 뭐 지금 약 먹고 해가지고 몸이 좋아졌어요. 그나마 다들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은?
우리 중에서 제일 어린
상호가
상호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상호는 그냥 누나들이 아프니까 저도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안 좋네요.
그러게요. 그 사이에 개강했겠네요.
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냥 죽을상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학기 초라서 좀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 예. 아, 네, 맞습니다. 계획을 열심히 세웠고요. 네, 다음 방학 때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계획 속이 철저하시네요. 다음 방학 때까지.
네, 뭐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그렇지.
다음 방학에는 꼭.
예, 여름 방학 때 지키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재밌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계획해놓은 거는 못 지켜. 안 돼.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이번 주 베개 메고 예술 듣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앤디 워홀 1편을 했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 앤디 워홀에 대한 나머지 마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막 앤디 워홀의 코카콜라 작품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잖아요. 뭐 마릴린이나 네, 앤디 워홀은 사실 미술품뿐만 아니라 뭐 영화 제작 같은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엄청나게 실험적인 영화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는 사람만 주구장창 나오는 9시간짜리 영화? 이런 거. 그래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다가 뭔가 다른 게 나오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데도 아무 계속 똑같은 장면만 나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이런 소동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낚시구나.
주로 뭐 약간 너무 실험적이어서 대중적이지 않지만 앤디 워홀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당하는 그런 영화들이었죠. 앤디 워홀이 다른 많은 활동도 했지만 영화 부분은 뭐 그림을 관두고 찍을 정도로 되게 본격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앤디 워홀이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팝아트는 대중문화를 예술에 갖고 와서 그 영역을 더 확장시켰 예술이 이렇게 어려운 장벽이라는 거를 무너뜨리게 해줬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 팝아트가 소비주의에 굴복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안 좋은 쪽에
상업적으로 많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쵸. 그 상업주의를 어떤 비판하는 형태나 이런 거가 되지 못하고 상업주의에 아주 그냥
편승해서
돼버린 장르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앤디 워홀을 마냥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게 앤디 워홀이 뭐 상업주의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 세태를 그 세상을 비판하는 작업들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릴린 먼로 가 나온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캠퍼스 하나에 공간을 뭐 8개 분할해서 각각 다른 깔로 찍어낸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있었는데 그런 형식을 차용해서 13인의 수배자들이라는 작품들 보면 13개의 칸에 수배자들의 얼굴을 넣고 이렇게 범죄가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다른 수배자들이 나오는데 모두들 그거를 너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세태들 끔찍한 살인 사건들을 이렇게 너무 많이 접하게 되면서 대중문화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업주의에 편승한 작가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예술 영화와 일반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거를 요즘에는 다양성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예술 영화를
그게 약 투자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되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라디오 들으면서 김혜리 기자가 그 다양성 영화랑 일반 대중 영화를 구분하는 것도 그 영화 쪽에서도 되게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프랜시스 하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봤는데 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봤거든요. 그게 집 근처의 영화관에서 다양성 영화를 이렇게 상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봤는데 그게 예술 영화라고는 하는데 전 예술 영화라고 해서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내용도 너무 재밌고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없지 않구나 예술 영화라는 게 되게 일반인들이 봐도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예술 영화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흑백 영화라는 거 빼고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술 영화와 일반 영화의 차이점이 뭘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냥 상영관 점유율의 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화 배급사 그다음에 뭐 투자자 그런 게 많이 다 섞여가지고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스터디하는 사람한테 어제 또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근데 예술 영화를 규정 지을 때 뭔가 자본의 힘이나 그런 것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 영화인데도 막 예술성이나 그런 심미적인 게 되게 잘 구현된 영화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뭔가 자본으로 또 규정 짓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진짜 모호한 지점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김혜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힘들다. 어려운 일이라고.
맞아요.
프란시스 재밌죠?
네, 완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다시 보는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건 진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여러 번 계속해서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그 정도였구나.
각자 인생의 영화가 뭔지 한 개씩 얘기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영화?
인생의요?
토이스토리.
진짜요?
토이스토리. 엄청 많이 봤어.
왜요?
명작이지.
명작은 명작.
3편은 정말 아름다운 이별이었어.
토이스토리 진짜 재밌는데. 상우님은 뭐예요?
저는 뭐 에드우드라고 팀버튼의 처녀작인데요. 이제 에드우드가 옛날에 무성영화 시절에 SF 공상과학 영화를 찍던 감독이에요. 근데 계속 쓰레기 같은 영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꿈은 많은데 계속 쓰레기 같은 영화 만들고 그래서 맨 투자들한테 맨날 외면받고 그렇게 하다가 영화 만들다 그냥 자살한가 뭐 죽거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전기 영화를 팀버튼이 찍었어요. 근데 팀버튼도 되게 B급 감성이잖아요. 근데 그 에드워드가 죽은 다음에 훗날에 B급의 이제 컬트적인 걸로 되게 B급 매니아들한테 추앙을 받고 그렇게 재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버튼도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에드워드를 약간 동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전경을 찍었는데 저도 막 이제 뭔가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에드우드의 그런 예, 사고뭉치 같은 삶인데도 좀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개입니다. 아, 그럼
코넬리 뭐
저요? 감독은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데 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그 감독의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유명하고 그냥 유한 맥그리거 나오고 비기너스라고 있거든요. 안 유명해요. 안 유명한데 보면 힐링되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막 우울하고 되게 처지고 그럴 때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 좀 위로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한 맥그리거 진짜 멋있게 나와요. 대역을 썼겠죠. 거기서 그림 그리는 장면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좀 따뜻한 영화라서 그래서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약간 힘들 때마다 그 영화를.
전 영화는 약간 예술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한때는 제가 조금 약간 중2병 같은 게 걸려서 예술적인 영화들만 골라서 봐야지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기억하세요? 그 영화 저는
코엔 형제. 형제 그거 완전 그러잖아.
그 제목만 보고 저는 노인 복지에 대한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계속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이건 대체 뭘까요? 멘붕에 빠져서 두 번 다시는 예술 영화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랬었구나.
진짜 대중적인 영화 봤어요 그때부터.
그때 코엔 형제 영화가 좀 그렇긴 해요. 예전에 번 애프터 리딩인가? 그 영화를 봤었는데 진짜 영화가 진짜 뜬금없는 거예요. 코엔 형제 영화를 그걸 제가 그걸 처음 봤었거든요. 너무 신경 먹어가지고
안 좋은 인상이 심어졌구나.
근데 또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솔직하게. 자기가 의도해낸 거니까.
아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 중에 또 코엔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나 번 애프터 리딩 안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개봉한 인사이드 루인?
아 인사이드 루인?
인사이드 루인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네,
그런 코 그리고 시리어스맨이라고 있는데 약간 그 감독의 기조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인생을 다 살아가지고 네가 뭐 열심히 어떻게 하든 운명은 네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관조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비에 돌란? 자비에 돌란 감독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구스반 사투도 되게 좋아하고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운 영상을 찍어내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저는 생각해보니까 나 고칠래. 나 너무 약간 애들 같은 영화를 봤어. 그 진짜 내 마음속에 넘버원인 영화고 대배적인 넘버원은 그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명작이고 진짜.
그게 진짜 별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남녀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뭐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그 둘의 지적인 대화나 이런 게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여자 쪽에 감정이입이 돼서 막 여자가 막 울면서 얘기하면 저도 울면서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비포 미드나잇부터 봤거든요. 비포 미드나잇을 보고 나서 앞에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작품들이 너무 유명하고 재밌다고 얘기를 들어서 앞에 거를 찾아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 감독은 진짜 그 보이후드라고 있는데 그 영화도 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봤어요? 괜찮더라. 정말.
감독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유명하고
잉클레이터.
그 영화를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사람 자체의 시간이랑 같이 해서 찍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비포 선라이즈하고 비포 미드나잇 이렇게 9년 차이 이렇게 딱 찍었다고
실제
하더라고.
시간이랑 똑같이.
실제 시간이랑 똑같이. 맞아. 그래서 뭐 상도 많이 받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시도는 정말 혁신적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시간과
네, 맞아요.
배우가 함께 같이 들이퍼가는 그런 영화.
정성인 것 같아.
얼마나 봤나요? 아까 그
사람들이요?
네, 자는 모습을.
뭐 그 500명에 달하던 관객 수가 상영 도중 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무대로 올라간 것을 시작으로 200여 명의 사람이 웅성거리며 극장 측에 돈을 물려달라고 선동을 벌였다는 아주 슬픈 스토리가
돈 받고 남아있더라고요. 보여줬구나.
9시간짜리를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치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50여 명 정도가 끝까지 관람했다는 엄청난.
진짜. 같이 잤을까요?
네.
같이 잤을 수도 있어. 아무튼 뭐 앤디 워홀은 약간 그런 실험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앤디 워홀의 인생을 바꿨던 뭐 저격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저격 사건은 앤디 워홀 인생에 두 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로시 폰더라는 어떤 여배우가 앤디 워홀의 작품을 관람하면서 뜬금없이 총으로 마릴린 작품을 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예술계에서 조금 주목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앤디 워홀은 그 일 때문에 작품이 파괴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아하면서 뭐 저격당한 마릴린이 완성되었어 이러면서 되게 또 까불까불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자기가 총을 맞는 사건이 생기는데
어떡해.
앤디 워홀의 팩토리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앤디 워홀이 나오는 순간 이제 앤디 워홀과 팩토리 직원들을 쏘았던 그런 사건인데요. 페미니스트 여자 작가인 발레리 솔라리스라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너무 가난해서 매춘을 하던 여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랑 앤디 워홀이 약간 사교 모임 같은 데서 만나게 돼서 이제 이 여자가 쓴 시나리오를 워홀에게 주면서 이거를 연극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나? 뭐 아무튼 그런 제작을 했는데 앤디 워홀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서 검토만 하고 뭐 만들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여자는 그러면 시나리오라도 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앤디 워홀은 그거를 좀 요리조리 잘 회피하면서 자기가 만드는 영화에 여자를 출연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대본 돌려주지 않고 약 올리는 듯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 여자가 너무 앙심을 많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총을 맞게 되었죠. 심지어 이 여자는 여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자들을 순차적으로 죽여야 한다는 약간 엄청나게 급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극단적인
약간 일베 같은
그렇네. 여성 일베네.
곳에서 약간 성명을 발표하게 한 여자였거든요. 앤디 워홀이 굉장히 심각한 총상을 입게 되는데 뭐 이 일로 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위를 관통했다고 했나? 뭐 폐를 관통했다고 했나? 근데 그 와중에도 앤디 워홀이 제일 처음 한 일은 앰뷸런스를 부르는 게 아니라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연예인병.
진짜 연예인병이야 이거.
진짜 앤디 워홀답다.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되게 자기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예술가들 중 한 명이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았나.
이것조차 소재로 총상 자기가 적당한 것조차 소재로 쓰다니.
아무튼 이 사건이 뭐 1995년에 나는 앤디 워홀을 쏘았다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하죠.
그 사람도 대단하네요. 어떻게 자기가 저격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또 영화로 만들고.
저는 약간 그 아메리카의 감성을 약간 이해하지 못하겠는 게 막 연쇄 살인범들이 뭐 책을 쓴다거나 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책을 쓴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의 경험담은 이래 막 이러면서 그 영화 자체는 사실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영화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여자 남자라고 구분하기 조금 애매한데 그 예술가인 여자가 매춘을 할 정도였으면 그렇게 여성 예술가로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권력을 가진 앤디 워홀이 약간 이 여자를 착취하는 듯한 형태여서 이 여자가 좀 과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 반동의 행동을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자체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으로 취하는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아 되게 근데 막 총까지 맞을 정도면은 되게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앤디 워홀도
그 일로 죽진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평생 앤디 워홀이 약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일 때문에 또 심적으로도 굉장히 소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하루의 일을 다 기록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생겨서 자기의 변호사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걸 다 보고하는 그런 얘기를 쓰는 방식으로 또 약간 집착 같은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끊임없이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기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이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정말 지도세도 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위기감이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대한 소중함 같은
그런 것도
게
있을 거고. 근데 앤디 워홀이 평소에는 팩토리에 이제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어울려 놀면서 약간 되게 사교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 혼자 있으면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걸 갖게 됐는데 그래서 작품 활동도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못했어요. 힘 있는 작품들을. 그 와중에 언론들은 앤디 워홀이 상업주의에 빠졌다 이러면서 많이 비웃기도 하고 왜냐면 그때 당시 앤디 워홀이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 같은 거를 제작해주는 일만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말한 13인의 지명수배자들이란 그런 작품이 앤디 워홀이 너무 상업주의에 빠졌다라는 거를 살짝 방어해줄 수 있는 작품들이긴 하죠.
그쵸.
너무 팝아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팝아트 이퀄은 앤디 워홀이라고 볼 수도 있죠. 미술에 대한 아예 관념 자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앤디 워홀이 미술사 쪽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앤디 워홀은 단지 미술 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영화나 잡지 같은 것들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앤디 워홀이 대단한 이유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어떤 영역을 넓혀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술가 자신이 대중스타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준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앤디 워홀은 미술 작품이나 삶의 방식, 뭐 그런 인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체를 어떤 하나의 아이콘화시키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단순히 자본주의에 굴복한 작가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대단한 작가인 거죠.
저도 이렇게 얘기도 듣고 좀 더 이제 미술사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앤디 워홀도 진짜 막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걸 예술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시앙 같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새삼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술의 개념 자체를 달리 생각하게 해준 사람이죠. 저의 앤디 워홀의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뒤를 이어서 코넬 님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팝아트 작가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네, 오늘 제가 찾아온 내용은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팝아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두 사람 이동기와 낸시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이동기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동기 작가는 아토마우스라는 캐릭터로 유명해진 작가님이세요. 그 아토마우스라는 거는 일본의 아톤과 미국의 미키마우스를 섞어놓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네, 이동기 작가가 1967년생인데 그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뭐 그때 우리나라는 막 산업화 혁명이 시작이 되고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산업 쪽으로 발달이 되고 그리고 외국 문물들이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중문화 같은 게 같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청춘문화가 세시봉이라는 걸 들 수가 있겠죠. 미국의 히피 문화를 번안한 것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었어요. 청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대중문화에서도 그 미키마우스랑 아토마우스라는 게 그 일본과 미국에 계속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시대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대상을 이동기 작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서는 약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청년문화였는데요. 그런 대중문화는 좀 자생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앞으로 발전은 더 했어야 되는데 산업화를 이루면서 권력의 강력함을 내세우던 정부는 1975년도 대마초 파동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마초 파동.
대마초. 그때는 대마초를 한국에서 피울 수 있던 시기였는데 대마초를 피우던 예술가들을 잡아들이는 뭐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음반을 못 내게 하거나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금지곡이 자꾸 생긴다거나.
그럼 그러면서 동시에 대마초도 금지가 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봤어요. 거기서도 그게 큰 하나의
이슈였구나.
이슈죠.
시대죠.
네. 그러니까 대마초라는 게 그게 그때 그 시대에서는 꼬투리?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얘 잡아 넣기 위해서 약간
꼬투리 같은? 그 이후로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뭐 그 후로 뭐 대학가요제도 생기고 여러 청년 문화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긴 했는데 10대들도 자기 자신들만의 문화 시장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막 되던 시기였어요. 뭐 대중 만화 잡지가 계속 들어온다거나 뭐 카세트 테이프 그러니까 비디오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그거 만화 영화 많이 봤었잖아요.
아 요즘 애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알까요?
그러게요.
아, 저까진 알아요. 저도 들었거든요. 요새 애들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뭐 비디오 대여점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만화 영화 많이 빌려 봤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뭐 이문세나 조용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배경에서 이동기 작가는 계속 성장을 했던 거예요. 이동기 작가가 대학교 때 그린 조용필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이 작품을 통해서 88년도 올림픽 서유 가수 조용필 디자이너 앙드레 김을 입은 조용필의 모습을 그렸던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자기 작업에도 대중문화에 대한 그런 게 개념이 잡혀져 약간은 잡혀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본인도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토마우스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팝아티스트가 되려고 작업을 시작했던 건 아니라고 했어요. 관심이 가는 게 그쪽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작업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토마우스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아, 네. 아토마우스 그림을 봐야 되네.
잠시 아토마우스 그림을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만 그려져 있는 아토마우스의 그림인데요. 머리와 눈 위쪽 부분은 아톰이고 아래 코와 입 부분은 미키마우스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뭐지? 많이 보던 그림인데
뭔가 미묘하게 약간 다른
미묘하게 약간
중국산
다른?
키티를 보는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느낌. 바로 그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뭐 마이크. 그래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뭐 믹톰이라고 또 이게 있어요.
믹톰이라는 캐릭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머리가 이제 미키 마우스인 거야. 근데 이거는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금방 내려갔다 작업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호감이 가는 얼굴이 아닌데.
얼굴은 미키인 게 좋아. 머리카락은 아톰인 게 좋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런 것도 있었고 이 아토마우스를 만들면서 이 작가가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처음엔 그때 작업을 시작했을 때가 한 1990년대 그때쯤이었는데. 그 처음에 이 만화 이미지를 시도를 하고 아토마우스를 만들어냈던 90년대 초반은 그 J-POP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라카미 다카시도 지금 팝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작업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요시모토 나나라고 졸고 있는 캐릭터를 되게 뽀송뽀송한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 작가도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처음에 이동기 작가가 처음부터 이 아토마우스를 만들어서 유명해졌고요. 되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실험적인 캐릭터였던 거예요.
일본 문화가 개봉된 게 1990년대 후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도 전에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군요. 제이팝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이라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전시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너무 실험적인 작업이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갤러리 같은 데서 전시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 작업은 진짜 이 만화 캐릭터를 갤러리에 전시를 해야지 진짜 의미가 생기는 건데 갤러리 전시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분류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화가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로 분류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처음에는 그게 예술이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게 너무 생소한 만화 캐릭터니까 어린이날에 전시해달라고 연락 오고 만화니까
그 본질을 이해하지,
이해하지 못해서 좀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작업을 요즘에는 이런 작업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죠.
제 제주 주변에도 몇 명 있는데
너무 만화적인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가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분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에는 너무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또 아토마우스가 유명해지고 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자기는 아이디어나 생각 같은 거를 보조 작가들한테 전달해주고 진짜 페인팅 작업들은 보조 작가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나와 있었고요.
작품들이 굉장히 큰가요?
아니면... 그냥 크기는 다양해요. 크기는 다양하고 이렇게 아토마우스 이미지들이 계속 변주되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토마우스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동기 이꼬르 아토마우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작품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동기 작가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토마우스를 다른 의미로 좀 더 새롭게 다가가고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실 건데요. 나라님이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림의 제목은
자살
2006.
네, 아토마우스가 파란색 정장을 입고 노란색 망토를 메고 목에 그 밧줄을 매달아 자살을 한 모습이에요. 약간 테루테루 모즈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고
약간 그로테스크하죠?
네. 배경이 아무것도 없고 마치 회색 벽에 우주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배경이에요.
이 작업들을 이거 말고도 다른 그림들도 많아요. 뭐 아토마우스가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A의 머리를 들고 있는 A라는 제목의 작품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한 이유가 그 아토마우스라는 그 이미지를 좀 더 상징적으로 더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작가가 아토마우스만이 아토마우스 곧 자기가 되고 자기의 모든 다른 작품들의 가능성들이 다 닫혀버린 거에 대한 그런 슬픔을 표현한 작품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토마우스라는 게 현대 대중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데 뭐 자신의 좀 어떻게 해야 돼?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아토마우스를 보여서 뭐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하는 아토마우스를 통해서 그 현대사회의 대중문화 그리고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작가 자신은 그 아토마우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모습을 그렸었겠죠.
작가분은 잘 살아계신가요?
아 지금 잘 살아계시고요. 네, 지금도 뭐 지금은 아토마우스 작업 잘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동기 작가도 앤디 워홀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가벼운 주제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그래서 그의 작업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은 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현대 미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가가 됐다. 나는 그런 태도 같은 게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앤디 워홀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무라카미 다카시보다도 먼저 만화라는 거를 차용한 사람이 물론 리히테슈타인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게 엄청 새로운 시도였겠죠?
그러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리엔슈타인도 팝아트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미국의 만화 형식을 차용하니까 앤디 월도 처음에 팝아트를 할 때 했던 그런 형식은 리텐슈타인 같은 형식이었죠.
만화를 그리는.
리텐슈타인이 이미 그 분야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좌절한 뒤에 이제 다른 표현 방식을 찾은 게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아토마우스 작업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좀 거기서 많이 벗어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고요. 뭐 최근 뭐 무주령이라는 주제 가지고 뭐 아무 맥락 없이 떠다니는 대중문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소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중문화의
근본적인
그런 것 주제는
네. 아토마우스랑 캐릭터를 안 쓰는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어무나도 유명해가지고 그림만 봤을 때는 일본 작가인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몰랐을 때 한국 작가라고 해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무라카미 다카시나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은 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뭐 코카콜라나 그런 자기의 심볼이 된 작업들을 대량 생산 빡빡빡 해가지고 팩토리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동기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페인팅으로만 파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뭔가 상업화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반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냥 기존 팝 아티스트들이랑 다른 약간 제 생각에는 파인아트나 그런 전통적인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톰하우스라는 거를 대중문화지만 나는 이걸로 페인팅으로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그 페인팅으로 하는 게 자체에서 의미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조작가를 쓴다는 그것도 약간 옛날에 화가들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작품 주제는 그런 대중문화이지만 제작 방식 자체는 그런 대량 생산의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근데 뭐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하긴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하긴 했어요. 하긴 하고 그래도
작품 자체는
작품 자체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보니까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했었겠죠. 이동기 작가를 오늘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낸시 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쵸.
뭐 연예인인 줄 알죠.
연예인 같은 여자 아티스트죠.
그렇죠. 낸시 랭은 2003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베니스 비네날레와 뉴욕타임스퀘어에서 펼친 초대받지 못한 꿈과 갈등, 빨간 비키니를 입고 바이올린을 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명해진 작가인데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처음에 대중에게 알려졌고 그 후 많은 기업과 콜라보 작업과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쟁의 많이 불러일으키는 팝 아티스트가 되었죠. 낸시 랭은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작가인데요. 또래 아티스트들과 달리 미술을 학문이라기보다 쇼 비즈니스처럼 생각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미술 시장과 미술 대학을 벗어나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였고요. 그리고 좀 훨씬 더 자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예쁘장한 외모를 갖고 있는 게 좀 한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대중에게도 좀 더 친숙하게 가까우고, 그러니까 뭐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뜨고 싶어 안 날았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렇죠.
작품 낸시랭 작품 하나를 볼 건데요. 일단은 작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나라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목이 터브 요기니라는 작품인데요. 네. 건담 머리에 명성황후의 머리가 그려져 있고 건담이 한쪽 손에는 칼, 오른쪽 아래에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작품 터브 요기니 시리즈가 이 이름 뜻이 뭐냐면은 요기니의 뜻은 그리스어로 천사 혹은 악마라는 뜻이고요. 터브는 금기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터브 요기니 약간 금기지대는 천사 또는 악마라는 건데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 혼자서는 절대 못 푸는 금기를 풀어주는 터브 요기니 나 인간 꿈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 내가 설정한 터브 요기니 터브 요기니는 한번 태어나서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나면 자기는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뤄준다.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로망 같은 거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약간 그런 해석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을 볼 때 낸시 랭이 보여줬던 그 일련의 퍼포먼스와 이 작품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있는 것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특히나 뭔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의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애국적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말고 뭐 심사인당 이런 것도 말고 뭐 다른 시리즈가 많이 있긴 해요. 뭐
어떤 시리즈가 있나요?
로버트에다가 소녀의 얼굴을 달고 그 다음에 명품백 같은 걸 들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명품백.
예.
제 생각에는 그냥 작업의 개념적인 요소가 좀 정립은 덜 된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초기 작들이라
그냥 기법에 대한 실험을 좀 계속하는 것 같아요. 건담이랑 콜라주를 해서 그런 기법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기법이 나름 성공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링킹파크 앨범 아트로도 쓰이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네, 콜라보를 했었어요. 링킹파크
그래서 기법 뭐
작품들도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은 새로운 시도를 했던 사람이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그 청담동 클럽에서 작품 감상하는 퍼포먼스 같은 걸 했었는데 자기가 비키니 같은 걸 입고 근육질의 남자들이 자기한테 호피 옷을 입혀주는 그냥 약간 대중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작가로서 되게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낸시랭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 낸시랭이 특히나 여자로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어필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아티스트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수긍할 만하다고 했던 비판이 뭐였냐면 낸시랭은 낸시랭 자체는 유명해졌지만 그 작품들은 유명해지지 못했고 작품들이 어떤 사회 비판이나 이런 거를 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긴 했어요. 예술가들이 뭐 일부러 과장해서 행동을 하거나 자기 어필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육체를 이용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는 대중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같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작품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작품들인가 하는 의문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특히나 낸시랭이 막 유명해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요즘 작품들은 전 약간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게 요즘 작품인 것 같은데 나라님이
요즘 작품을 또 설명해 주실까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낸시랭 하면은 어깨에 있는 그 코코 샤넬이 딱 떠오르는데요. 작품이 두 개예요. 하나에는 이명박이 어깨에 코코 샤넬을 얹고 있고 또 한 그림에서는 세종대왕의 그 어진이라고 하죠. 왕의 초상화에 코코 샤넬을 얹고 있는 왕의 모습이 있어요.
세종대왕의 모습이 있죠.
네.
이게 약간 되게 유명한 어떤 인물들을 그런 낸시랭의 되게 가볍고 경박한 세계에 초대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그림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낸시랭 하면 모두가 어깨 위에 얹어진 고양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떤 아이코나 해가는 이미지 메이킹 능력이 굉장히 또 탁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해보자면 저는 낸시랭 엄청 좋아했어요. 옛날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도 꽤 좋아하는 편인데 낸시랭 처음에 이뻐서 좋아했거든요. 이뻐서 지금도 뭐 이쁘긴 하지만은 옛날에 처음에 이제 신진 작가로 소개할 때 엄청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쁘다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제가 좋아한다는 면은 이제 그냥 좀 차치해두고 조금 요새 드는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은 낸시랭이 베니스 비엔날레나 그런 데 가서 퍼포먼스를 해서 이름값을 알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퍼포먼스들이 과연 뜰만한 작업이었나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요새도 비엔날레나 그런 데 가서 뭔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센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여성들 중에서 몸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외국에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본 작업인데 옷을 다 벗고 뭐 어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자기 질 속에 계란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 것 같아.
계란을 떨어뜨려서 그 안에 또 페인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랐는 것처럼 해서 이제 페인트가 떨어지면서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봤어.
근데, 네, 뭐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일단 뭐 의미하는 바를 조금 떠나서 작업의 전위성이나 그런 극단까지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낸시랭은 좀 약간 적당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뭔가 비키니를 입고 그냥 적당히 도발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자기 원한 걸 했죠. 왜냐면 극단적으로 하면은 매스미디어나 그런 데서 포섭이 안 됐었을 거니까 그래서 뭐 적당히 해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이름값을 알린 것 같은데 머리는 좋은 것 같지만은 과연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좀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술가가 좀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잘 할 수 있는 끝까지 해보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좀 싶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 걸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
미술이라는 그 대중 매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렵게 다가왔던 건데 그 허물을 살짝 벗겨준 사람이 낸시랭이 우리나라에서 낸시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사람들이 아 미술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미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게 정말 해준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그래요. 평면 작업과 낸시랭의 그 일과의 퍼포먼스나 그런 행동들이 좀 더 연계성이 있었으면 좀 더 제가 더 좋아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품 자체는 뭐 예뻐요.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앤디 월의 두 번째 이야기, 이동기와 낸시랭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어보았고요.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트위터와 블로그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의 미술관 공식 트위터에 오실 수 있고요. 블로그.naver.com/lbcart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 블로그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블로그 링크,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을 올려드리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침대 위의 미술관 63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